역대하 6장 24절 25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중심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고 또 그러한 일을 구하지만은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펼쳐지는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중점을 두고 또 주로 생각하는 것은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가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믿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죄 용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죄 용서인가. 여기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 용서의 대상을 쉽게 결론을 내리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다. 아니면 교회를 나오는 자다. 또는 나다. 그렇게 죄 용서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게 됩니다. 뭔가 하면은 죄 용서 받은 자가 나다 했을 때에 그 죄 용서 받은 내가 누구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중대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누구인가. 이걸 반드시 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자기 행함에 힘을 쓰고 또 자기가 행한 걸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뭐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거의 모두가 다 믿음을 그렇게 알고 있죠. 자, 믿음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걸 과연 옳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맞아요. 그게 십자가인 것도 그 사실이죠. 그런데 죄 용서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한편으로 자기 믿음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말한 죄 용서가 참되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참된 것이 아니거든요. 자, 죄가 그 죄 용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물었는데 그걸 단순히 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 용서는 당연히 죄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죄 있는 자에게 죄 용서가 성립이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은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원수로 얘기를 해요. 죄 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수인 나,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아들의 피로 사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의 은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하나님의 원수까지, 하나님 원수까지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드린가 하면은, 자, 죄 용서가 대상이 나다. 근데 그럼 내가 누구야?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그런 나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원수가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가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 용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가 죄 용서를 그렇게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 그 원수가 그 죄 용서 받은 자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리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나는 믿음으로 행하기 힘쓰고 있어. 그런 생각으로 죄 용서를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란 자리가 아니라 사탄이 깔아주고 있는 의의 자리에서 말하는 용서란 점에서 거짓된 것이다. 그건 십자가 용서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23절에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그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죄를 정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죄를 사하시고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찬찬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십자가의 모든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의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저를 놀랍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지?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를 정하시고 죄를 정한 다음에 죄사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정한 다음에 죄사함이 있다. 자, 그러면은 죄는 누가 정합니까? 이게 죄야. 그 죄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이 죄를 정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게 죄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정하실 때에 그럼 주의 종들은 그 죄에서 예외가 되었는가?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23절에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그리고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말을 잘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심판을 받아야 될 원수고 악한이다. 악한 자다. 그게 솔로몬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정한다면은 이 주의 종들을 심판받을 악한 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정할 때에 저 목사도 심판받을 악한 자야 그렇게 안 하죠. 목사는 우리보다 믿음이 아주 좋은 분 이렇게 높이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기도 들어가면은 뭐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사도 바울이든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을 다 심판받을 악한 자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만 해도 교회에서는 본받아야 될 위인으로 높임받지 않습니까? 모진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여기저기 선교를 다니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바울의 행적들, 그 업적들, 그것들을 보면서 도무지 바울은 악한 자, 심판받을 자로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대로 하면은 사도 바울도 주의 종이고 그 주의 종 그들도 악한 자다, 심판받을 자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시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바울이고 뭐고 아무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받을 악한 자로, 원수로 이렇게 규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정하는 것 없이 죄의 정함이 없이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바로 그냥 나가게 되어지면은 죄 용서를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의가 남아서 박혀 있는 상태에서 용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죄는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행함도 있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죄의 사함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정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여겼던 것들, 죄로 알았던 것들은 모두가 잘못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로 알았던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신 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 어떻게 하는가, 뭐 언행이 어떻는가 이걸 찾아보면서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교회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인간의 행함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가령 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행동이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죄냐 그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하는 게 바치는 행동인데 믿음의 행위인데 이것도 죄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겐 죄밖에 나오지 않, 죄만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누가 이 일을 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믿음인가를 교회가 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지를 못하죠. 오히려 성경대로 하고 이렇게 믿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을 대충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 그 성경을 무턱 떼고 보고 무턱 뜨고 믿는다 이런 말을 제가 드렸는데 그 무턱 뜨고 믿는 거 여기에 대충이라는 것을 또 한 집어넣읍시다. 대충 보고 무턱 뜨고 봐요. 그게 지금의 그 교인들의 그 실상이죠.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의 잘못도 죄를 자기들이 정한 것입니다. 성전 나와가지고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그들은 받지 않습니까? 의로운 것으로.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걸 죄로 그렇게 그들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정한 그 시기에 보면은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한 자기들은 죄에서 멀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를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는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들고 나온 것을 죄 사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정성을 바치는 섬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죄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신앙관이 지금의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는 것, 똑같은 시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걸 자기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왜 죄가 되는가를 모르죠. 그러니 죄사함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인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죄로 정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인간이 살아있는 것, 인간이 자기 걸 주장하는 것을 자기 걸 들고 나오는 걸 몽땅 죄로 규정하는 겁니다. 제가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기를 위해 산 자기 사랑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죄예요.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이게 두꺼운 책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을 모르죠. 그냥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는 자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 걸 보니까 모든 게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필요에 따라 흘러가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필요 때문에 찾더라. 인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인간이 필요해서 예배드리고 인간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결국 인간의 피로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다. 그게 그 사람 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 우상이죠. 그게. 우상이 인간의 피로에 만들어진 신인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리처드 도킨스 그 사람 말은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그런 책인데 거기에 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인간의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유전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DNA라고. 근데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유전자는 이제 범죄 수사할 때 유전자 이제 검사해가지고 범인을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죠. 이 애가 네 자식인가 의심될 때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이제 99.9% 일치합니다. 아니, 불일치한다. 그렇게 네 자식이 이렇게 알아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뭐,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아는 게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제 유전학을 공부한 사람이 유전자에 대해서 놀라운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TV에 보면은 그 문과 교수하고 이과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과학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제목은 제가 안 냅니다. 그냥 그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카이스트의 유전학 그 교수가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게 유전자 때문이다.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 남녀 사랑이 단지 하나의 그냥 사람의 감정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과는 유전자로 얘기를 해요. 유전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 끌리게 하는 것이 유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는 얘기가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을 때 대개 사람들은 고모보다는 이모가 더 친하다. 맞습니까? 저는 고모가 예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모가 꽤 친했어요. 이모하고는. 근데 그게 되게 맞는 그런 말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외가 쪽과 좀 친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일한 분들을 부를 때 고모라고 안 부르죠. 대개 거의 이모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저는 그냥 그런 거였는데 유전자 때문에 이모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고모보다 이모가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거기에 이제 참석한 다른 이과 교수는 공감을 합니다. 이과 교수는 공감하는데 문과 사람들은 이 정말 그런 표정이에요. 이게 맞나? 제가 또 아주 흥미있게 들은 내용이 있는데 유전자가 어쨌든 내 몸이니까 내가 유전자의 주인이다 이리 생각을 한다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유전자에 의해서 사용된 도구라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인 로봇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희생하는가 또 이런 말을 더 해요. 자식이라고 해도 결국은 나와 다른 개체인데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이 다른데 왜 사랑하느냐 한번 답해 보세요. 왜 사랑합니까?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 난 네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네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그게 우리 답이니까 아니 왜 사랑합니까? 이 물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사랑하는 이게 문과 시각이라는 거지. 이게 문과다. 근데 문과적은 답이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 살아간다. 이게 답이에요. 이과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가 낳았다는 것하고 사랑한다. 여기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문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이과가 말한 답이 뭔가 하면은 자식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낳은 자식에게 내 유전자가 절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에 또 문과 교수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죠. 황당한 그런 표정이죠. 문과 시각과 전혀 다르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앞서 말한 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한 말대로 인간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유도 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과 시각이고 그런 시각에서는 사람 성품과 어떤 성질에 따라서 이기적인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이과 교수는 사람이 이기적이 아니고 유전자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유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자, 성경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이긴 존재로 나와요. 그게 성의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뭐 선악 지식이 있게 된 인간 죄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게 유전자 문제로 연결되는지 그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유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단지 인간이 악하다 이런 말을 넘어서 유전자가 악한 것이죠. 유전자가 악해요. 자 여러분 인간의 죄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죄예요. 자기를 위해 모든 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면 인간의 자기 사랑은 결국 유전자에 의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정말 이기적이면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그냥 안 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넘어서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유전자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적인 유전자니까.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것 죄다. 그 말이 또 가능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 예배한 사람은 없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를 가지고는 나 말고 날 위해서 말고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 예비하는 그런 행함은 나올 수가 없다. 왜? 인간 유전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유전자 가지고는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득이 될 걸 기대하고 예배 드리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도 내 생계가 곤란해질 정도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과적인 시각대로 하면은 인간 유전자가 그렇게 생각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전자가 자기를 파괴하게 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그렇게 나오지를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게 되죠. 결국은 인간으로는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유전학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인간은 자기를 위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게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저는 인간의 죄 문제나 인간에게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과학으로도 이야기가 될지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자 그럼 유전자 어쨌든 이기적 해보십시다. 유전자가 이기적이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정하셨을 때에 그 죄를 내 죄로 받아들이고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 유전자 가지고 안 되니라 그 말입니다. 이기적이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번식하는 나를 지키는 그런 것밖에 모르는 우리 유전자가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심판받을 자로 인정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 유전자 그렇게 생겨먹었다. 그런 얘기가 돼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죄인으로 알고 저주받을 자로 고백을 하는 그런 유전자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이 과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과는 인간의 속을 뜯어본다. 이게 참 좋습니다. 인간의 속을 뜯어봐요. 문과는 인간을 뜯어보지 않습니다. 안 뜯어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만 가지고 인간을 연구 해석하는 게 전부죠. 이게 철학의 한계예요. 그런데 인간을 뜯어보니까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를 뜯어보니까 이기적이더라. 그런데 그 이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죄로 정하셨다는데 자기를 이기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인간을 뜯어본다기 답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으로만 되는 신비한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신자로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만 돼요. 그리고 죄사함은 바로 자기를 진심으로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고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자기 베풀어진 은총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보면 24절 봐보십시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 이스라엘이 적국 앞에 패한다. 그건 이제 뭐 그들 군사가 부족하거나 무기가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적국이 패한 것을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범죄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자신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적국에 패하게 하셨다. 이걸 이스라엘 알았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내가 범죄한 것이 뭔가? 죄 지은 걸 찾아서 회개하고,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죄와 죄로 인한 징벌에 대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죄 때문에 심판받았어. 그럼 내가 죄를 해결하면 되겠네? 그 인간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한다는 거,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다릅니다. 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말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부인한다 그 뜻이에요. 주의 이름 인정한다는 것이. 그래서 주의 이름 앞에 자 여기 주의 이름인데 그 주의 이름 앞에 내 이름은 자랑되고 높임받은 이름 되지를 못합니다. 이걸 담고 있는 게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의 기도가 뭔가 하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범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좀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뭔가 하면은 주께 범죄한 자를 변함없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해놓고 주께 범죄한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든 일이 주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 지은 거 있어가지고 뭐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인가? 내가 성도인 것이 맞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을 알고 있고, 그럼 내가 믿음이 조금이면 내가 응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 관계를 뜯어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흔들리고 깨어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로 인해서 나를 위해 나의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 믿었는데, 아니 내일이 실패를 해? 적국에 패한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하나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없어요. 뭔가 흔들린단 말입니다. 나의 문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 문제를 찾아가지고 조금 믿음으로 고치면은 그런 하나님 다시 나를 도우실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고 찾는 방식이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 믿는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 현실인 것이에요. 인간은 근데 그런 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의 믿음에 기대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다릅니다. 주께 범죄했는데, 범죄한 자인데 여전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얘기예요. 범죄했는데 주의 백성이니까 범죄한 걸 봐달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 범죄해도,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 적국에 패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께 돌아와서 성전에 주께 빌고 간구한다는 말은 어떤 이스라엘 돌아와서 기도하는 그 뜻이겠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누구예요? 범죄한 자예요. 그게 솔로몬 기도예요. 범죄한 자로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주께 범죄한 걸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가지고 죄 없는 자로 주께 돌아와 기도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뭐 기도하는 거 주님과 관계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 믿음 좋은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지어 또 회개해서 용서받은 자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상식으로 굳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사람 죄가 기억나거든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게 솔로몬 내용과는 다르죠. 다시 말하는데 솔로몬은 범죄에서 적과 패한 자의 모습 그대로 성전에 나와가지고 죽게 비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적국에게 패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 앞에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었고 이걸 아는 거예요. 범죄와 적국의 패한 걸 통해서 내 이름은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만 인정하게 되어지고 성전에 나와 기도한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만 인정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랬죠. 됐죠. 성전 앞에 나온다는 것은 주의 이름 앞에 나온다는 그 뜻이 되는 것인데 내가 행한 일이 자랑이 되어지는 것, 내 공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주의 이름 앞에 또 내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을 때에 믿음 좋은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심판받을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죄인의 기도예요. 믿음 좋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만한 사람 돼야 된다 이리 알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온 것인데 하나님께 원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조금 믿음 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받을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받을 만한 사람 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신앙 잘 알려보려고. 믿음이다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계속 내가 잘하고 있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25절 그 뒤에 보면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땅, 약속의 땅, 복의 땅입니다. 자, 유다를 적국이 패하게 했습니다. 적국의 땅으로 포로로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유다는 범죄에서 적국에 패한 유다 그대로인가 아니면 변화가 되어가지고 범죄하지 않게 된 유다인가? 어느 쪽이에요? 유다 그대로란 말입니다. 유다 범죄한 유다 그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엉망으로 이제 가르쳐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적국에 패하고 포로 되었을 때와 다시 돌아오긴 유난 다르다. 같으면 안 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달라야 돼. 변해졌어야 돼. 변한 것이 없이 범죄할 때 유다 그도 돌아온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유전자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유전학 교사 그 말이었어요. 인간 유전자 변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과 논리에 그 유전학 논리에 따르면은 성화란 개념 가능성이 없어요. 유전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만 사랑한 인간이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 사랑이 사라진 그런 인간 바뀌겠단 말입니다. 안 바뀌잖아요. 성전에서 죽게 빌 광고한 사람 착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냥 범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하나님 원수 그 인간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죽게 빌고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면 그 들어주는 근거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왜 들어주는지 그냥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뭐 성령 기도해서 들어줄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들어주시는 근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죽게 나오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 그 주의 이름을 하신 일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완성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완성을 재물이 피 흘리고 죽는 곳으로 보여준 것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재물이 죽는 게 말씀 완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구약에서는 희생재물의 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피죠. 이게 근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범죄한 자의 기도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다 이룬 주의 이름 앞에서 내가 행한 어떤 일도 선하고 의롭고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한 일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식 기도는 듣질 않으시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근거가 나에게 있다. 그런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만약 이런 종교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신이 있다면 그건 사람의 피로 만들어진 신이죠.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우상.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을 단지 나의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은 재물의 피예요. 재물의 피가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를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예전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 뜻이 아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는 재물이 필요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더 이상 내 이름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기도예요. 더 이상 주의 이름 앞에서 내 이름을 높이지 않는 그런 자로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 자랑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주의 이름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지 마라 그 뜻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죄를 용서해서 천국 보내겠다 이런 뜻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고 증거하게 하겠다 그 뜻이 담긴 죄사함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되었는데도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은 아직 죄사함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예요. 근데 구원파는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죄사함 받은 왜 회개를 해? 이렇게 나오죠. 물론 구원파가 아니라고 해도 죄사함을 예수 믿을 때에 과거 일로 치부해버리는 거 원죄라 하면서 이게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심판받을 자로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죄사하시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 된 나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행하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그걸 위한 죄사함이라는 그걸 모르는 것이죠. 다시 말할게요. 죄사함은 우리를 용서해 구원받게 하겠다. 우리를 위한 죄사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십자가의 그 피를 증거하는 오직 그 용도로 너를 죄사한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원수 나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범죄하는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인정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함은 우리의 선함은 주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이름을 높인 것밖에 없죠. 오히려 내 선함을 앞세워가지고 죽게 나오는 건 그냥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탄의 도구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고 하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성경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시인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라면은 주를 시인하는 문제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주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가 주이십니다. 주입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가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유전자라니까요. 내가 내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시인이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유전자를 따르고 뭐 짜라가지고 다른 유전자를 뭐 끼워놓고 집어넣고 그런 말도 하던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런 유전자 조작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유전자 우리에게 없으니까. 아예 없어 우리에게는. 그래, 그런 유전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으로 안 되는 일.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범죄한 자, 실패한 자의 자리에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실패한 자리에서 심판받을 자로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가 이루신 일만 다가오는 것이에요. 주의 일하심으로 죄사함이 있고 심판받을 자신이 죄 없는 자라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권세 아래 내가 있게 되었다. 이게 새로운 세계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가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고 거룩한 성도 존재하는 것. 내 공로가 아예 들어있지 않는 것. 이게 새로운 세계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죽게 범죄한 자, 그래서 적국과 패한 자, 그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지청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거기 역대하에서는 적국과 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포로 된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의 신앙의 근간이었던 성전 다 부서져버린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유다. 그런 유다인데도 주의 백성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인간이 자리에서 얻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언약 안에서 선택으로 되어진 주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으로 범죄한 그들을 죄를 정하여 죄를 알게 하고 범죄한 자로 성전에 나오게 하고 재물의 피로 죄사함 받는 그런 모든 내막들 그걸 깨닫게 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겠다. 주의 이름만 찬송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 일이죠. 창세 전에 선택한 성도라고 하는 것도 범죄한 자로 시작합니다. 성도인데 범죄한 자예요. 심판을 받을 자란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그 내막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십자가에서 주의 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용도로 우리가 부른 바 나온 것이죠. 그러니 내가 범죄를 했나, 죄를 뭘 지었나,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에게 나오는 죄 가운데에서 내가 있을 자리는 죄인, 심판받을 자, 하나님 원수라고 하는 것. 그 자리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 붙들려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 놀라운 은총의 사건들, 그 십자가 일들, 그걸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날 구원해서 천국 보내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오로지 그 죄삼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총과 그 사랑 깨닫게 해서 그 금을 높이게 하겠다. 아,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그걸 알고 주의 십자가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죄한 자예요.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늘 자기 사랑 가운데에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주의 피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고 용서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오직 그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높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의 원수로 드러나고 원수라고 말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 주의 성도라 이렇게 부르신 것 이유가 원수된 자리에서 베풀어진 하나의 은총,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오직 그것만 높이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끝만 높이고 살아가는 성도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